이 시간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도 주일이었고 또 오늘도 주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 교우로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가 24년 전에 설립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10월 마지막 주일 10월 30일 종교개혁 주일에 공사가 체되지 않은 2층 다락방에서 한 2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했고 11월 첫 주일날 저희가 공식적인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1월 첫 주일이 되면 항상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해왔습니다. 교회는 한 영혼이 태어나서 자라는 가정이요 태어난 영혼이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가정과 학교, 바로 이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학교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우리들은 흔들리거나 혹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요, 가정이요, 학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잘 서가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이전처럼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은 건축에 비유한다라고 하면 토대로부터 맨 꼭대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 사역자의 역할이 두드러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는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그 내용대로 주인이 불러서 오늘 하루 쓰는 일용직의 종사는 품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자는 심고 물주는 일을 했을 뿐 사실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사역자를 의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자가 두세 사람인 경우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을 선호하는 일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그러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태에 있는 교인들의 이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3장 초반부터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에 비유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건축자에 비유하면서 자신이 닦아둔 터 이외에 다른 터를 교회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닦아놓은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언뜻 보면 내가 선점했다. 그래서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는 말처럼 보이죠. 내가 교회 개척이 있으니 누구도 손대면 안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역사 가운데 세워질 모든 교회의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말씀 사역자는 그저 하루 쓰는 품꾼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빼면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는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우리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만의 색깔, 우리 교회, 그런 교회는 무너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터가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사실을 언급한 다음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다양한 모습을 쭉 말했다가 그 공적을 불로 심판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선 12절 이하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오면 교회가 제대로 지어졌는지를 시험하는 때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풀과 짚으로 지어졌다면,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지혜로 지어졌다면 그 교회는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은과 금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가치와 의미를 잃지 않는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 따라 상과 벌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기초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특별히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멸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도 멸하겠다라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게 17절이에요.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참 어리석어서 남에게 속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기에게 속기도 합니다. 스스로 속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속을까요, 근데? 자기를 이미 성숙한 사람이거나 혹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아는 사람, 자신의 상태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인간적인 판단을 믿지 말라라는 이런 경고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말은요,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21절 하반절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 23절에는 하나님의 것이니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것은 없어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내 가문, 재능, 은사, 그 어떤 것도 그거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핵심을 비집고 들어가면 어떤 것이 자리하고 있는가? 그 교회가 자기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했다면 개척한 목회자, 함께 수용들었던 뭐 장로, 또 무슨 개척 멤버, 아니면 오랫동안 헌신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정한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거 아니냐? 아, 그래도 아볼로가 와가지고 부흥시켰지 않았냐? 아, 그래도 대사도 개바도 역할을 많이 했는데. 뭐 이러면서 자기 성향과 기호에 맞는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따랐던 지도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이루는 이 일은 세상 지혜에서 나온 겁니다. 세상 지혜로 교회를 세울 수는 없는데 세상 지혜로 교회를 세워보겠다라고 작정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세상 지혜로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라왔던 교단,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교회, 자신이 도전받았던 어떤 목사님, 목회 스타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성향대로 교회를 세우려는 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전도 초청 주일 제 초청 행사를 가졌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신 분 중에 한 번도 시편찬을 불러보지 못하신 분인데 시편찬은 어떠십니까? 라고 말씀하니까 처음에는 어려운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어려워하죠. 그렇죠? 찬송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요즘 CCM들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박자도 못 맞춰요. 부르잖아요. 근데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죠. 왜 어렵죠? 이전 성향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거죠.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기 취향과 기호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입맛과 자기 성향대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없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삭빠른 기술과 심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려 하는 이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내신 원리를 따라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지혜가 왕도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지혜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1장 2장에서 세상 지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앞서야 된다라는 이 세상 지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를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 된다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내가 봐도 내가 날 잘났는데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 지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미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예는 세상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의 총체였거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총체였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완벽하게 드러난 형태, 엑기스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항상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출애굽기에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계시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막을 세울 수 있는 사람 부살렐과 올리압을 임명하는데 출애굽기 3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말을 만들어냈을까요? 우리가 그냥 예배하면 되지. 뭐 간증도 좀 넣고 워십 댄싱도 좀 하고 뭐 그런 분위기도 좋지 않느냐. 사회도 번갈아서 좀 하고 분위기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규정한 방식의 예배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바보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물론 이 말은 세상 이치나 학문은 배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예를 들어 모세 보세요.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용을 다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대지 않았어요. 그것을 수단과 방편으로는 삼았지만 그것이 무언가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자신이 애굽에서 배웠던 무용, 학문 그거를 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함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의 지혜를 더 쫓으려고 했습니다. 참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교회 지체가 되는 것과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가 허물어집니다. 세상적으로 매우 똑똑한 사람인데요. 이 두 가지 지혜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허무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본인은 세운다고 하지만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어떻게 다듬어졌는가? 여러분들 보시면 뭐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의사를 민주적 절차를 따라서 결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교회들이 간혹 있죠.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것은 기본이지 그런 모습 자체가 교회다운 모습의 무슨 대표적인 경우로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성경하고 거리가 먼 내용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 진리에 목숨을 거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날 교회들 뭐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하고 뭐 많이 돕고 뭐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문화광자 많이 하고 만삼이 건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아 그러면 야 참 교회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화센터도 아니고요. 교회는 구제기관도 아닙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종사할 수 있고 또 그런 일을 사회적 책임을 감당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교회다움의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지혜로 교회를 세우면 교회는 허물어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혜로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십니다. 자기 지혜로, 세상 지혜로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울 것이 없게 돼요. 그리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반 단체에서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좋은 합의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뭔가 일이 진행되는 그런 세상에 좀 깨어있는 단체와 비슷한 단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개혁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바울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 지혜가 얼마나 무익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구약 성경 두 곳을 인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궤율에 빠지게 하는 이시라. 이 말씀 욥기 5장 19절 인용구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욥을 오해했던 엘리바스가 조언한 말인데요.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신 바대로 소발, 빌닷, 엘리우, 엘리바스 다 그 말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의 문맥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잠언 말씀으로 욥을 재단하면 욥은 정말 큰 죄인이죠. 뭐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엘리바스의 말은 그냥 하나님의 일반적인 진리를 드러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바울이 이 엘리바스의 말을 인용했어요. 원래 욥기 5장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교한 자로 자기 궤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폐하게 하심으로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꾀로 어떤 것을 얻을 것으로 자기 꾀로 많은 것들을 얻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 5장 13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장꾀를 부려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도리어 자기 문제에 빠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 중에도 그 분야의 전공자인데 자기가 전공한 그 분야의 암에 걸리는 경우들 왕왕이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사람은 자기 꾀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된 그분을 제가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술에 자기가 걸려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인용하는 또 한 구절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는 이 시편 94편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다라는 이 말은 단지 그냥 인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의 행동을 예정하거나 선택하신다, 결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오직 너희만 알았나니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너희만 알았다는 이 말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했다,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가 지푸라기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의 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사무엘 하에 나타나고 있는 아이도벨의 모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신 바대로 아이도벨은 압살롬의 편에 붙었죠. 그리고 후세는 다윗 편에 붙었습니다. 후세가 잠입해 들어갔죠. 비밀 공작원처럼. 그래서 압살롬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죠. 그러다가 아이도벨이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지혜를 짜냈습니다. 지금 당장 다윗을 쳐야 됩니다. 그러자 후세가 아 큰일 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전쟁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죠. 사실 아이도벨의 계략이 맞았어요. 그때 바로 쳤으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후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이도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허무한지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세상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 배우려면요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려면 나는 다 알고 있다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면요 십자의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고 구속사의 맥락을 따라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나는 기독교 강요를 비롯해서 여러 책들을 읽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배울 필요 없다. 나는 누구보다 신앙서적을 많이 읽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성경에 능통했다. 이런 생각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당신들보다 늘 우월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미련해 보여요.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만약에 해결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 이야기 들을 필요 없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혹은 어떤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제압하고 문제를 얼마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도가 왜 이 말을 하는가? 누군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는 이 말씀을 왜 하는가?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 자세와 태도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오히려 허무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정말 엄중한 말씀이에요. 아, 저는 한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너의 성향과 너의 방식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한 4, 500년 전에 한옥을 짓는 목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옥을 짓는 목수인데 시멘트 자갈, 덤프트럭에 퍼서 나르고 또 철근 나르고 그 다음에 목 같은 거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한옥을 지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최신 공법을 동원해서 한옥을 지을 수 있나요? 한옥은 못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사역자들, 말씀 사역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직분자들은 항상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역자는 심든지 물을 주든지 교회 터를 닦든지 세우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소한 일도 인간적인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려고 이 사람 만나서 조정해놓고 저 사람 만나서 조정해놓고 다 물밑작업을 해놓고 회의를 딱 해놓고 이거 가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이거 뭐죠? 세상 지혜예요. 그죠? 물밑작업. 오늘날 회의에 가보면 이런 식의 회의하는 데 많습니다. 그래서 딱 가보면 야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나. 뭐가 이렇게 딱 짜져가지고 한쪽으로 몰아가는 이런 분위기가 느껴질 때 정말 마음이 상하죠. 회가 뭡니까? 회. 회의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의견으로 제기하고 모든 분들이 그 의견을 청취하고 아 그게 하나님의 뜻에 더 근접하다라고 여겨지면 그 뜻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 바로 이 기관이 당회, 재직회, 총회, 노회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지 않고 인간적 지혜로 회의하는 총회, 교단들, 교회들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그런 적 누구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죠? 그것은 23절 말씀대로 너희 곧 신자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자꾸 하느냐?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파벌로 나눠져서 자신이 선하는 지도자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 의식이 흐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 개발을 인용해서 나는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4절에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속격인데요. 그의 소유다. 그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고린도교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아볼로 개바 등을 자랑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파당을 이루고 서로 힘겨루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노예 총회 안에 힘겨루기 하는 데 많습니다. 어떤 그 모임 안에 특별한 모임들이 있죠. 무슨 그 동기, 기수, 어떤 특별한 집단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회에 들어가가지고 그 회의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정치라 그래요. 그게 정치인가요? 그건 사람의 꾀입니다. 사람의 지혜입니다. 유보적인 입장, 하나님께서 이 회 가운데 어떤 뜻을 드러내실까 생각하면서 내 뜻을 말하고 난 다음 다른 분들이 더 좋은 안을 말하면 그 안을 채용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는 말은 각 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회의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원하실까 가장 성경적인 방식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안을 말해야 그 회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람의 중지를 모으는 시간이죠. 사람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뜻이 왕노하는 그런 단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 게바, 아볼로. 만약에 제가 나는 바울파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게바와 아볼로를 통해서 주시는 유익은 내가 누리지 못해요. 반대로 나는 게바파다 그러면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누리는 유익은 누리지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사역자를 통해 주신 풍성함을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넓혀볼까요? 개혁주의 신학. 아, 나는 복음주의권에서 쓴 그런 책은 안 읽겠다. 합신교단. 난 어릴 때 합신교단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어디 가도 합신교단만 다니겠다. 나는 개혁교회만 다녔다. 그래서 나는 다른 데 안 다니겠다. 물론 올바른 말씀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신학, 다른 교단, 다른 교회는 다 무슨 쓰레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을 주셨잖아요. 칼바르트나 몰트만이나 우리 진영에서는 좀 저쪽에 있는 그런 신학자의 글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좁게 누구 책은 읽지 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리차드 백스터 같은 이런 사람 칭의교리가 좀 제대로 정립 안 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읽지 마라 그러는데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분이 쓴 책들 좋은 책들 많습니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는 물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대리자나 도구에 불과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지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지도자들은 오히려 성도를 섬기는 자에 불과합니다. 종에 불과해요. 지도자들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죠. 에베소 4장에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으신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지상교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뭡니까? 직분자잖아요. 직분자. 교회의 가장 큰 선물이 뭐죠? 교회당입니까? 직분자죠. 말씀사역자고 치리는 장로고 교회를 돌아오는 집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편에 속해가지고 항상 그분이 말하면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좀 적진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이런 성향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죄송하지만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고향, 동향, 같은 학교, 같은 수준, 평소 나하고 성향에 맞다. 그러면 항상 편드는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나하고 친해도 맞지 않는 말을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존재합니다. 교회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양해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송용조 목사님이 저희 교회하고 강단 교류하죠. 양해문교회. 그 김준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김 목사, 너무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항상 그냥 성실하게 준비하면 된다. 오늘 한국 교회 보세요. 흔히 스타 목사 누구 클릭수 올라가면 다 그 말씀 들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확 교회는 그냥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개혁교회를 지향한다 그랬고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되니까 그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목회자나 한 사역자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를 분명하게 위해서 바울, 자신, 게바, 아울러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한 거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생명, 사망, 현재일, 장래일 로마서 8장 32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나죠.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그 말씀하고 비슷하죠. 이런 면에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들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사역자에 불과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일하는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어디까지나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누구 편이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이 말은 마치 뭐가 같은가, 만물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중산동은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계가 다 내 것인데 중산동은 내 것이야. 얼마나 잘못됐냐 그 말이죠.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짧게 다섯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 목적이나 지향점을 스스로 정의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목적은 이미 성경에 설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설정된 교회 목적을 알고 찾고 구해서 그 내용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이루는 일만 하면 돼요. 무슨 한 개인의 목회 철학이나 무슨 이 시대를 거스르기 위한 색다른 어떤 교회 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아이디어로 가져와가지고 교회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하는 신부름꾼에 불과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건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잠언에 말했죠.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 뭐죠?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에요. 경외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시종일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없는가? 내가 판단하는 것이 혹시 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아, 저분이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저분을 통해 사람의 뜻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늘 살피는 것입니다. 평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와 공통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교회는 새로운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행사가 많아지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행사를 치르는 데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일에 어려움이 있고 이 일을 원활하게 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심판과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7절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 18절도 17절 말씀에 이어지는 부드러운 책망의 말씀입니다. 교회 순결성을 해치고 일치를 와해시키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17절, 18절이에요.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되게 심판 메시지 듣기 싫어하죠. 하지만 심판과 구원, 심판과 은혜는 성경 전체 메시지에서 필수적인 요소고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는 은혜 되는 말씀이 좋아. 은혜, 은혜, 은혜. 그랬다가 영적으로 각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복음 메시지는 전 우주적 차원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요, 모든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계신 보편 교사들,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빈, 존 녹스, 멜랑히톤, 쯔빙글리, 많은 보편교의 교사들을 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그저 누구 편들고 누구 하면 하고 누구 하면 안 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땅을 이루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마무리 다 우리 것이다. 그런데 그 편협하게 한쪽만 내 편이다. 나는 당신에게 속겠다. 이렇게 속 좁은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사는 현상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저 해왔던 방식대로, 내 성향대로, 내 기호대로, 또 잘나간다는 어떤 교회 방식대로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그것만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원리로 삼고 하나님의 지혜,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서 나오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공력으로 시험받게 되는 그날, 풀과 지푸로 지어진 집이어서 다 불타 없어지는 그런 집이 아니라 금과 은으로 보소로 지어진 그런 집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재료로,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서 참으로 주인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이 놀라운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수고하는 목회자, 장로님들, 집사님들에게 주께서 자비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오직 주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 모두가 그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이 사실이 단지 선언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